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글로벌 AI 시장에 쏟아진 투자금이 도대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죠?
네, 무려 5,100억 달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 그러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투자된 전체 금액이 4,400억 달러였거든요. 그걸 단 반년 만에 훌쩍 뛰어넘어버린 겁니다.
와, 반년 만에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막힌 사실은요. 이 천문학적인 돈이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만지작거리는 뭐 챗GPT나 그런 화려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곧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소프트웨어가 아니라고요?
네. 오히려 아주 무겁고 차가운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선들로 향하고 있죠. 도대체 세상의 자본은 왜 눈에 보이지 않는 AI를 위해서 물리적인 벽돌을 쌓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걸까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지금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그 숨겨진 흐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시죠. 환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투자금의 역설이 바로 현재 AI 산업이 마주한 가장 거대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진실이요?
네네. 겉으로 드러난 기술의 발전 속도 이면에는 그 기술을 감당하기 위해 전 지구적인 인프라를 막 갈아놓고 있는 자본의 절박함이 있고요. 또 그 패권을 통제하려는 각국 정부의 치열한 암투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탐험할 심층 분석의 목적지는 바로 2026년 7월 6일 월요일자 최신 AI 데일리 브리핑 보고서입니다.
아, 주말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담겼더라고요.
맞아요. 주말 사이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움직인 AI 시장의 지각 변동을 추적할 텐데요. 이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뼈 때리는 날카로운 코멘터리까지 덧붙여 주신 김경진 변호사님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번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기대게 됩니다.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 미국과 중국의 권력 구도는 왜 역전되고 있는지, 또 전 세계를 휩쓰는 규제 달력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의 책상 위에서 이 혼란을 어떻게 실전 무기로 바꿀 수 있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실용적인 팁까지 꽉 차 있죠.
자, 그럼 이 복잡한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지점은 역시 자본의 이동 경로입니다. 5,100억 달러라는 상반기 글로벌 벤처 투자액 중에서요, 무려 88%, 즉 3,190억 달러가 미국 본사 기업들에 쏠렸습니다.
와, 88%면 사실상 그냥 돈이 다 미국으로 몰려갔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그렇죠. 물론 오픈AI나 엔트로픽 같은 대형 모델 개발사들이 이 자본을 블랙홀처럼 막 빨아들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읽으려면 그 돈이 다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아, 그 받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크루소, 네, 크루소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크루소요? 솔직히 빅테크 뉴스에 매일 오르내리는 친숙한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대중적으로 막 유명한 회사는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가치 평가액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작년 10월에 10억 달러였던 기업 가치가 지금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현재 30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하려고 협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1년도 안 돼서 몸값이 3배나 폭등한 거죠.
도대체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자본이 몰리는 건가요?
크루소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메타, 그리고 오픈 AI 같은 그 거인들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인프라 기업입니다.
아, 인프라 기업이군요.
네, 여기서 김경진 전 국회의원께서 코멘터리를 통해 아주 명확한 통찰을 하나 제시해 주셨는데요. 돈은 모델이 아니라 전력과 데이터 센터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전력과 데이터 센터로 흐르고 있다.
네네. AI 모델이 점점 더 거대해지고 수조개의 매개 변수를 학습하게 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 능력의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인 거죠?
그걸 구동할 어마어마한 GPU 클러스터, 그리고 그 기계들이 뿜어나는 엄청난 열을 식힐 전력이 물리적인 한계치에 딱 도달해버렸다는 겁니다.
아하, 19세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는 느낌이네요. 금을 캐겠다고 맨몸으로 달려든 수많은 광부들보다 그들에게 튼튼한 곡괭이를 팔고 철도를 깐 사람들이 결국 진짜 부자가 되었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진짜 돈을 쓸어 담는 건 인프라 쪽이죠.
지금 상황에 대입해보면 크루소 같은 기업이 메타나 오픈 AI에게 데이터 센터라는 일종의 현대판 곡괭이와 철도를 깔아주면서 시장의 진짜 지배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 골드러시 비율을 지금의 물리적 현실로 가져와 보면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심각하다고요? 왜죠?
곡괭이는 돈만 주면 공장에서 뚝딱 계속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은 하루아침에 절대 안 만들어지거든요.
아, 하긴 발전소를 짓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니까요.
네네. 수백 메가와트의 전기를 끌어오려면 발전소를 새로 짓고 송전망을 막갈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수년의 시간과 엄청난 환경 규제가 뒤따릅니다.
그렇겠네요. 지역 주민들 반대도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결국 이 산업의 가장 확실한 병목 현상을 쥐고 있는 곳으로 쫙 모이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천재들이 모여서 최고의 AI 알고리즘을 짜내도 그 전원 플러그를 꽂을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그저 종이 위에 수학 공식일 뿐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 하나 생기는데요. 전 세계 자본의 88%가 미국으로 몰려가고 있고 인프라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거대하게 짓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접속하고 사용하는 AI 모델도 미국 진영의 제품이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니까 완전히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술 주도권하고 실제 사용량의 지표가 지금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게 바로 현재 AI 시장의 가장 기막힌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현재 미국 프론티어 모델, 즉 최전선에 있는 최고 성능 모델들은 일종의 정체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정체 구간이요?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거 아니었나요?
사실 발이 좀 묶여 있어요. 오픈 AI의 차세대 모델인 GPT-5.0은 이른바 정부 사전 승인 게이트라는 허들에 묶여서 7월 중순으로 공개가 밀렸고요.
아, 출시가 연기됐군요.
네. 구글의 제미나이 3.5 프로 역시 200만 토큰이라는 상상 초월의 정보 처리량을 딱 갖춰놓고도 품질 보정과 안정성 테스트 때문에 대기석에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뭘 쓰고 있나요?
그나마 엔트로픽이 크로드 소넷 5가 시장의 기본 모델로 굳건히 버티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혁신의 엔진이 잠시 공회전하고 있는 형국이죠.
반면에 중국의 약진은 수치로 아주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더군요. 중국 대형 모델들의 글로벌 주간 호출량이 미국을 여러 주 연속으로 앞서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네, 그 속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알리바바의 QN3.6 플러스 모델이 오픈라우트에서 주간 1위를 차지했는데 무려 4.6조 토큰의 호출량을 기록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게다가 딥시크 V4 정식판은 7월 중순에 수요를 분산시키려고 피크타임 요금제까지 도입할 정도로 전 세계 사용자가 몰리고 있다고요. 잠깐만요. 자본이랑 최고급 인프라를 미국이 싹 다 독식하고 있는데 왜 실질적인 글로벌 생태계는 중국의 오픈웨이트, 즉 개방형 진영이 집어삼키고 있는 건가요? 이거 단순히 가격이 싸서 그런 건가요?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요. 핵심은 접근성과 통제권에 있습니다.
접근성과 통제권이요?
네,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김경진 변호사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신 대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폐쇄형 최고 모델을 정부 승인 게이트에 묶어둔 사이 값싸고 열린 모델이 실사용 저변을 넓힌다는 현상이죠.
아, 미국이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미국의 최고 모델들은 고성능이지만 내부 코드를 꽁꽁 숨긴 폐쇄형이거든요. 반면에 중국의 QN이나 딥시크는 가중치와 소스를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확 열어두는 오픈웨이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하이퍼카를 만들어 놓고도 정부의 아주 엄격한 안전검사 때문에 차고에서 꺼내지도 못하는 사이에 누구나 쉽게 고쳐 탈 수 있고 대여비도 저렴한 공유 자전거들이 전 세계의 도로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군요.
와, 아주 적절한 연장선상의 비유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스타트업이나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네.
미국의 폐쇄형 API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내 회사의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치면 어느 날 갑자기 그쪽에서 요금을 인상하거나 정부 규제로 서비스가 덜컥 중단될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 내 사업의 생사여탈권을 통째로 남한테 쥐어준 거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개방형 모델들은 내 서버에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내 입맛대로 막 뜯어 고치고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겠네요.
그렇죠. 기술의 절대적인 꼭대기는 여전히 미국이 딱 쥐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수만 개의 앱과 서비스가 돌아가는 생태계의 그 바닥? 그리고 넓이는 중국 모델들이 거침없이 포위에 들어가는 구조적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미국 모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신 그 정부 승인 게이트 말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슈죠. 혁신의 요람이라는 미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OpenAI 같은 초거대 기업들이 알아서 출시를 막 미루고 있는 건지 이참에 글로벌 규제 달력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글로벌 규제 달력은 그야말로 지뢰 밭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죠? 과인은 미국의 특정 행정명령이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정보 제공 차원에서 보고서에 적시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커지고 있는지 그 현상 자체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시장의 혼란성을 해부해보죠. 미국의 백악관이 프론티어 모델 출시 자율표준 발표를 임박해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표준의 뿌리는 지난 6월 2일 발동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인데요.
6월 2일이요?
네, 핵심 내용은 기업이 새로운 최첨단 AI 모델을 대중에게 딱 공개하기 전에 최대 30일 동안 정부 측에 모델을 먼저 열어주고 테스트할 수 있는 접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30일 동안이요? 정부는 이게 출시를 막는 강제 인허가 제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율체계라고 선을 긋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명목상으로는 자율이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나 안전성을 이유로 정부가 30일간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는데 그걸 쿨하게 무시하고 당당하게 출시 버튼을 누를 배짱을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어휴, 저 같아도 쫄아서 못 누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출시가 줄줄이 밀리고 있는 겁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데 미국 내 규제기관들의 내부 상황도 꽤나 심각하게 엉켜있다면서요?
네, 연방규제와 주법의 충돌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이 만들어낸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거래위원회, 즉 FTC가 AI 정확성과 관련한 정책 성명을 내고 7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연방 차원의 정책 방향이 콜로라도주가 독자적으로 만든 강력한 주법과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기업이 강제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규제를 도입했거든요.
와, 그럼 규제를 지켜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연방의 지침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당장 영업을 하고 있는 주법을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완전 패닉이죠. 게다가 연방 대법원의 최근 판결까지 겹치면서 규제를 집행해야 할 FTC의 입지 자체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었죠?
대법원이 이른바 험프리 판례라는 것을 파기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이 독립 규제기관인 FTC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아주 폭넓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규제의 칼자루를 준 기관장의 목숨이 행정부 최고 권력자의 뜻에 따라 언제든 날아갈 수 있게 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흔들리면 아무래도 일관성 있고 강력한 AI 규제를 집행할 동력이 뚝 떨어지게 되죠. 결국 기업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금쪽 같은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고요.
와, 미국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카오스네요. 혁신을 짓누르지 않겠다는 자율의 탈을 쓴 실질적 통제, 거기에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힘겨루기, 사법부 판결이 만든 혼란까지. 미국이 이렇게 복잡하다면 원래 규제와 벌금으로 악명 높은 유럽은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게 완전 지옥이나 다름없겠는데요.
아, 정확한 추론입니다. 유럽연합, 즉 EU는 이런 혼란 따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이 아주 차갑고 명확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명확한 칼이요?
네, 당장 8월 2일에 EU AI법의 범용 AI, 즉 GPAI 집행권과 투명성 의무가 발효됩니다.
8월 2일부터요?
네, 이날부터 EU 집행위원회는 AI 기업들에게 데이터 학습 정보나 모델 구조에 대한 딥한 자료를 콕 찍어서 요구할 수 있고요. 문제가 생기면 강제 리콜이나 아예 유럽 시장 내 서비스 제한 조치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와, 무섭네요.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벌금입니다. 위반할 경우 1,500만 유로 혹은 해당 기업의 글로벌 전체 매출의 3%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대야 합니다.
전체 매출의 3%요? 세상에, 이건 단순히 사업부 하나가 벌금 좀 내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대 기업들에게 글로벌 매출 3%면 수조 원 단위의 돈인데 이사회가 발칵 뒤집힐 만한 타격이네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사활이 걸린 문제죠.
미국이 혁신과 통제 사이에서 갈짓자를 걷고 있다면 유럽은 아주 확실한 처벌을 무기로 한 시장 통제를 선택했군요. 그럼 기술의 저변을 무서운 속도로 넓히고 있다는 중국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규제를 싹 풀고 밀어주는 상황인가요?
흥미롭게도 중국의 규제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철학적 지향점을 향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점이죠?
7월 15일에 시행되는 AI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잠정 조치라는 걸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AI와 사람이 마치 실제 친구나 연인, 심리 상담사처럼 깊은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컴패니언 서비스에 대한 세계 최초의 직접적인 규제입니다.
컴패니언 서비스요? 아, 그러니까 영화 허에 나오는 인공지능 사만다 같은 그 감정형 챗봇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하는 건가요?
철저하게 AI가 인간의 심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다는 데 100% 집중합니다.
안전장치요?
네. AI가 실제 사람인 척하지 못하도록 신원 표시를 아주 눈에 띄게 해야 하고요. 사용자가 AI와 2시간 이상 대화하면 시스템이 강제로 알림을 보내서 의존증을 막아야 합니다.
2시간 넘으면 알림을 줘야 한다.
네네. 특히 사용자가 대화 중에 우울증이나 극단적인 감정 상태를 보일 경우에는 즉각적인 긴급 대응 프로토콜을 가동해야 하고 원클릭으로 서비스를 강제 종료해버릴 수 있는 기능도 의무화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소름 돋으면서도 각국의 철학이 명확하게 대비가 되네요. 미국은 최상위 모델의 안보와 통제권에 집중하고 유럽은 엄청난 벌금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중국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감정적 교류 자체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의 기술을 두고 새 대륙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규제의 철벽을 치고 있는 거죠.
이 파편화된 규제 달력이 글로벌 AI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악몽이겠어요.
네, 과거처럼 마스터 코드 하나 딱 짜서 전 세계에 똑같이 뿌리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미국용, 유럽용, 중국용 모델을 따로따로 튜닝하고 각 지역의 법무팀과 일일이 상의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비용과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한번 끌고 내려와 보죠.
좋습니다.
자, 자본이 인프라로 향하고 중국의 개방형 모델이 사용량을 늘리고 각국 규제가 지뢰밭처럼 깔려있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해서 엑셀을 열어야 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이런 지정학적 분석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체감이 잘 안 될 수 있죠.
네, 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모델이 막 쏟아지는데 우리는 책상 위에서 이 AI를 어떻게 실전 무기로 활용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결론부는 철저하게 미시적인 실무 생존법에 집중합니다.
실무 생존법이요?
네. 최근 출시된 엔트로픽의 서비스들을 보면 명확한 힌트가 숨어 있거든요. 클로드 사이언스 베타 버전을 보면요. 이건 단순한 챗봇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신약 개발이라는 고도로 복잡한 과정을 위해서 60여 개의 전문 도구를 사전에 딱 맞춤형으로 엮어놓은 워크플로우, 즉 작업 흐름 절차 그 자체입니다.
아, 절차 자체를 만들어놨다.
네네. 게다가 클로드 코드는 아예 사용자의 크롬 브라우저를 직접 제어하면서 마우스 클릭과 타이핑까지 대신해주는 기능을 정식화했죠.
잠깐만요. 그 말은 즉 지금까지는 우리가 AI한테 기획서 초안 좀 써줘 하고 단편적인 명령을 내리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이 자료 조사해서 기획서 쓰고 브라우저 열어서 이메일로 팀원들에게 발송해 라는 일련의 복잡한 절차 전체를 그냥 통째로 위임하는 시대로 넘어갔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도구를 실무에 제대로 쓰려면요, 여러분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보고서에 등장하는 계약 검토 자동화 팁이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흔히 직장인들은 계약서 수십 페이지를 챗GPT 창에 막 통째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독소 조항 찾아줘 이렇게 묻잖아요.
네네, 저도 맨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떤 날은 똑똑하게 답하지만 어떤 날은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죠. 환각 현상도 심하고요.
맞아요. 프롬프트 창에 막 긴 글을 던져주면 AI가 중간 내용을 까먹거나 지워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결국 불안해서 제가 다시 처음부터 읽게 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AI를 다루는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이들은 반복되는 업무를 하나의 스킬, 즉 잘게 쪼개진 절차의 사슬로 만듭니다.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짜 설계하는 것과 똑같아요.
컨베이어 벨트요?
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계약서를 딱 넣고 쟁점 지도만 뽑아내라고 명확하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중간 산출물인 쟁점 지도를 다음 단계 입력값으로 쏙 넣어서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수정문만 쓰게 하는 거죠.
아, 원자재를 쏟아붓고 완제품을 뚝딱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서 A로봇한테는 절단을 맡기고 거기서 나온 조각을 B로봇한테 넘겨서 조립을 맡기는 식이군요.
와, 완벽한 이해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김경진 전 국회의원께서 코멘터리를 통해 남기신 가장 결정적인 통찰이 등장하는데요. 실무에서는 검토 절차를 사람이 쥔 채 모델을 중간중간 바꿔 끼울 수 있게 짜두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끼울 수 있게 짜둔다?
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업무의 모든 과정을 오픈 AI의 단일 모델에만 의존하게 딱 묶어뒀다고 가정해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AI가 정부 규제에 묶여서 서비스가 지연 되거나 갑자기 요금을 확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럼 제 업무도 통째로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일상 업무가 남의 회사 정책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얘기네요.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 컨베이어 벨트, 즉 업무의 절차와 로직 자체를 꽉 장악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네, 어떻게 달라지죠?
오늘 성능이 좋고 저렴한 중국의 QN 모델을 절단 로봇으로 썼다가 내일 미국의 클로드 모델이 업데이트돼서 더 좋아지면 언제든 그 자리에 조립 로봇으로 싹 갈아 끼우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구축한 워크플로우가 중심이 되고요. 글로벌 거대 AI 모델들은 그저 내 컨베이어 벨트 위를 거쳐가는 일종의 소모성 부품이 되는 겁니다.
야, 이거 통쾌한데요.
그래서 김경진 변호사께서 남기신 마지막 문장이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화두를 던져줍니다. 핵심은 AI를 다루는 기술적 난이도가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했느냐 여부이며 진정한 해자, 즉 경쟁력은 AI의 코드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 신뢰, 데이터에 있다. 이런 통찰입니다.
진정한 해자는 인간의 경험과 신뢰에 있다.
네. 이제 대형 AI 모델 자체는 그냥 전기나 수돗물처럼 누구나 돈만 내면 콸콸 틀 수 있는 보편적 인프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흔해 빠진 도구들을 어떤 절차로 엮어내서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쌓인 나만의 끈적끈적한 경험과 인간적인 신뢰 하나로 애플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조차 절대 뺏어갈 수 없는 진짜 자산이라는 뜻이죠.
오늘 심층 분석 정말이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마술쇼의 환상에서 벗어나서 5,100억 달러의 돈이 전력과 데이터 센터라는 차갑고 육중한 인프라로 막 빨려 들어가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네, 크루소 같은 기업들이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미국의 폐쇄형 모델들이 규제와 검열의 차고에 갇혀 주춤하는 사이 그 빈틈을 무서운 속도로 파고들어서 전 세계 생태계를 장악해 나가는 중국 개방형 모델들의 역설적인 승리도 확인했고요.
맞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미국은 자율과 혼란 속에서 유럽은 막대한 벌금을 무기로 한 징벌적 통제 속에서 그리고 중국은 감정적 의존까지 통제하려는 아주 섬세한 감시 체계 속에서 제각각 규제의 장벽을 높이고 있는 글로벌 지뢰밭의 현실까지 싹 다 짚어봤습니다.
거래한 자본, 복잡한 지정학, 그리고 파편화된 법률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는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진리죠?
이 모든 화려한 도구들을 내 업무의 절차 속으로 끌어들여서 나만의 컨베이어 벨트를 쫙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의 지혜만이 이 혼란기를 돌파할 유일한 열쇠라는 점이죠.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 치열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로운 통찰의 씨앗을 팍팍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분석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약간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AI 모델들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수돗물처럼 헐값에 혹은 완전 무료로 쓸 수 있는 세상이 내일 당장 열린다면 그리고 김경진 전 국회의원님의 말씀처럼 진짜 경쟁력이 AI의 기술력이 아니라 인간 고유의 경험과 신뢰에 남아있게 된다면 말이죠.
네네.
청취자 여러분이 AI 시대에 절대 대체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AI가 감히 흉내낼 수 없도록 지금 당장 구축해야 할 나만의 신뢰 자본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책상 위 나만의 단단한 컨베이어 벨트를 도대체 어떻게 설계할지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꼭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과제네요.
네,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통찰을 담은 자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